동안이냐 노안이냐를 결정짓는 것?
머리숱?
대한민국 대표 탈모 전문 기업은?
해온수 13만의 탈모닷컴?
탈모닷컴에서 직접 개발한 프로페셔널 탈모 방지 샴푸는?
아, TS 샴푸!
늘어진 두피 모공을 꽉! 단 한 올의 모발까지 꽉! 사용할수록 풍성해지는 나의 모발! 이제 탈모 고민 끝! TS 샴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의 수다의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강신의 영화제 세 번째입니다. 아 벌써 강신의 영화제 세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뭐 작년에는 합동방송으로 좀 이름을 달리 했었죠. 우리끼리 영화제라고. 하여튼지 간에 지금 세 번째 영화제를 하고 있는데요.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강신의 영화제입니다. 빛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실없는 농담을 하고 말았는데요. 제가 지금 감기 기운이 좀 심해서요. 녹음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또 편집을 제대로 끝마칠 수 있을지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의 강신의 영화제에서는 좀 다르게 해봤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설문조사를 작년에도 받았긴 했는데 그거를 이제 뭐 베스트, 워스트 이렇게 했었죠. 간단하게. 근데 올해는 그러지 말고 각 항목, 뭐 감독상, 남우주영상 등등해서 여러가지 항목을 직접 청취자분들이 투표하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랬더니 참여율이 뚝 떨어졌어요. 11명 이렇게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뭐랄까요. 제가 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청취자분들께 드렸던 게 아닌가. 선정하는 것도 꽤 힘들더라고요. 저도 이 선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또 청취자분들 이 팟캐스트를 즐기려고 삶의 여유를 갖기 위해서 팟캐스트를 청취하시는데 제가 또 다른 괴로움을 드렸다.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실수구나. 그렇게 느꼈고요.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참여해주신 분들, 또 참여는 못해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주셨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청취자 설문 결과를 제가 통계를 내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러실 수가 있나. 올해는 그 저희 방송 청취자만 이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해놓았잖아요. 다양한 영화들이 후보에 올랐지만 그 결과는 참 뜻밖이었고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청취자의 결과와 저의 결과를 서로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서 뭐 긴장감이 있는 그런 영화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신나는 영화제? 그건 안 되겠죠. 저 혼자 녹음하니까. 그냥 차분하게 그냥 놀듯이 또 지금 감기 기운도 있고 하니까 편안하게 한번 녹음을 해볼 텐데요. 그 중간중간마다 올해 뭐 있었던 영화 쪽에 제가 꼭 언급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강신의 영화제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개봉했던 한국 영화, 외국 영화를 중심으로 합니다. 근데 국내에서 개봉을 했어야 한 거죠. 외국에서 개봉했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개봉하지 않은 그런 미개봉작들은 제외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저도 뽑았고 청취자분들도 뽑아주셨습니다. 참 그리고 청취자 설문조사는 중복 투표죠. 한 분당 후보를 5개 내외로 이렇게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저희 고정 청취자가 전 세계적으로 한 100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10분의 1, 10%가 참여해 주신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물론 조금 더 많이 참여해 주셨다면 표 표 차이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한 표 차이로 되고 막 그랬거든요, 1등을. 그런 것도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하여튼, 중복 투표였다. 그거 좀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작품상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강신은 영화제 작품상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작품상을 청취자분들 거 먼저 좀 보겠습니다. 언급해 주신 영화들이 총 30편의 영화들이 있었는데요. 후보들이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겨울왕국, 인터스텔라, 뭐 액트 오브 킬링,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 뭐 등등 해서 있었는데요. 캡틴 아메리카도 있고요. 인사이드 루인도 있었는데요. 지금 언급해드린 것들이 3등을 차지했고요. 2등은 변호인과 님포매니악이었습니다. 변호인이 2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웬만하면 1등 할 줄 알았는데 2등을 했어요. 님포매니악도 2등을 차지했고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작품상 통계 내면서부터 놀래가지고 청취자분들 이 설문조사 내주신 거 통계를 잡는 내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대망의 작품상 1등은 누구냐? 청취자분들이 주신 작품상 1등은 공동수상입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그다음에 한공주입니다. 공동수상인데요. 와, 한공주, 설문 주신 게 청룡상 영화제 이전에 거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청룡상에서 천우희 씨가 이제 여우주연상 받았기 때문에 천우희 씨와 천우희 씨가 주연을 맡은 그 한공주가 국내에서도 이슈가 됐었죠. 실시간 검색어에서 계속 뭐 10등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근데 그 이전에 벌써 우리 청취자분들은 한공주를 작품상 1등으로 뽑아주셨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한국 독립영화의 저력이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는 눈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몇몇 분들은 이거 정말 재미없다 그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분들이 뭐 대다수라고 해봤자 11명 중에 몇 분이지만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을 작품상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웨스 앤더슨 감독의 연출작이었죠. 참 영화를 아기자기하게 잘 만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청취자분들이 뽑아주신 2014년 작품상은 공동수상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과 한공주였는데요. 선정 이유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영화에서 바라는 모든 미장센을 원없이 보여줬다. 이게 정말 저도 동의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대단한 연출과 배우들의 호평이 걸작 하나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다음에 한공주에 대해서는 성폭력을 소재로 한 영화 중에서 가장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영화였다.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이 현실에서 그들에게 좀 더 힘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말이 필요 없는 올해 최고의 한국 영화다. 이렇게 뭐 최고의 찬사를 주셨네요. 그 밖에 후보작들에 대해서 재밌는 선정 이유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울퉁불퉁 짱짱맨이라서 뽑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취향이고 정말 재밌었어요. 2015년 어벤져스2가 개봉하길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빠 짱! 이렇게 써주셨네요. 명량도 후배 올랐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개봉가를 보유한다고 해도 재미가 없으면 이만큼 관객을 동원하지 못했겠다는 생각에 이건 맞는 말씀이에요. 개봉관이 아무리 많아도 어떤 관객을 끌어모을 수 있는 뭐 어떤 요소가 없었다면 또 한국 역대 흥행 1등을 차지하지 못했겠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는 관객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때문에 겨울왕국도 후보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원래 신의 20일, 그 신의 20일이라는 그런 영화 전문 잡지인가요? 그게 있었죠? 아, 그게 현재 있죠. 원래 신의 21일 평을 대략 수긍하는 편인데 겨울왕국의 7점인가 준 거 보고 마음 바꿈. 평론가라는 놈들 꿈도 희망도 잊어버린 세상에 찌든 놈들. 아주 이렇게 평론가들을 아주 신나게 까주셨는데요. 좋은데요? 좀 많이 좀 까주세요, 평론가들. 자, 이렇게 청취자분들의 선정 이유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청취자분들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과 항공지에 주셨는데 저는 뭐 해줬을까요? 제가 작품상을, 최우수 작품상을 꼽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사회성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감동이 있어야 된다. 그런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담고 있지 않은 작품에는 별로 상을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후보작들은 이렇습니다. 변호인, 명량, 한공주, 그다음에 또 하나의 약속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의 상업 영화와 두 개의 독립 영화를 꼽았습니다. 뭐 변호인이야 뭐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명량 같은 경우는 조금 저를 욕하실 수 있는데 좀 명량을 영웅물로 봤습니다. 히어로물로 봤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영웅이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시민들이 영웅이 되어야 되는데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방송 녹음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 의미에서 명량을 꼽았고요. 뭐 한공주는 뭐 앞서 청취자가 선정 이용해 주신 것처럼 이 사회의 문제를 아주 묵직하게 무게감 있게 다뤘고 또 너무 마음이 아팠죠. 또 하나 약속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영화 만듦새라고 해야 될까요? 짜임새가 이렇게 뭐 뛰어난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을 관객에게 전달했다. 또 하나의 약속,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관객이 느끼게끔 이해하게끔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사회를 담고 있었죠. 재벌 대기업이 근로자를, 노동자를 하나의 부품점으로 알고 그 부품에다가 뭐 독한 화학품을 넣든 안 넣든 그거는 그냥 부품이니까 대체시키면 되잖아요. 그런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영화죠. 그리고 그것에 저항하는 사람들과 또 그 저항을 꺾으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네 후보 중에서 제가 꼽은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변호인 꼽겠습니다. 변호인에 대해서 조금 뭐 호불호가 또 갈리긴 하죠. 그 당시에 조금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친 것이 아니냐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사실은 이게 전두환 시절의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옛날 얘기 같지 않아요. 요즘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유효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었고 정치에 전혀 무관했던 공동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이 돈에만 열중했던 그 사람이 밑바닥에서부터 어떻게 정치적인 자각을 하고 정치적인 투쟁을 하는가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는가 그 변화도 굉장히 잘 보여줬고 또 관객들이 납득할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변호인을 작품상으로 꼽았습니다. 작품상 하나 소개해드린데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가는데요.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3회 강추천 영화제는 또 뭐 긴장감보다는 선정작들을 그냥 조용하게 소개하는 걸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담담하게 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은 감독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상도 솔직히 좀 놀랬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놀랬는데요, 제가. 총 27명이 거론됐습니다. 뭐 후보 중에서는 나를 찾아줘의 데이비 핀처, 인터스텔라의 크리스토퍼 놀란, 변호인의 양우석 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액터 오브 킬링의 조슈아 오펜하이머. 액터 오브 킬링이 그거죠. 저 까먹었는데, 그 대학살, 동남아의 어느 국가에서 대학살을 일어났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거 대학살을 일으킨 사람들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은 그런 영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 의미가 있는 영화죠. 그 다음에 보이후드의 리차드 링클레이터도 있었네요. 후보 중에. 여기까지가 3위고요. 2등은 누굴까요? 님포매니악의 라스펀트리에. 그 다음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웨스 앤더슨이 2등이었습니다. 앞서 작품상에서 1등과 2등을 했던 그 작품의 감독들이죠. 그렇다면 1등은 누굴까요? 유추가 가능하시죠, 여러분? 항공주의 이수진 씨가 받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와, 항공주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청취자분들이. 그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인 감독입니다. 남자분이고요. 남자분인데 성폭행 피해자가 여성이잖아요. 그 여성의 심리를 정말로 담담하면서도 세밀하게,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의 적폐를 놓치지 않고 보여줬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정 이유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감독상으로 선정해주신 게. 이수진 감독의 첫 영화라고 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앞으로의 작품이 기대됩니다. 장편으로서 처음 데뷔한 감독인데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데뷔 감독인 걸 알지만 감독상을 수여했다는 거죠. 자, 그 밖에 재밌는 선정 이유는 이터스텔라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선정하면서 젠틀하고 스마트한 사회화에 성공한 오덕. 오타쿠란 얘기죠. 차기작에선 내러티브도 부탁해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오타쿠인데 사회로 나온 오타쿠다. 그런 말씀이시죠? 언젠가 전 세계에 계시는 오타쿠들이 이 사회의 주류가 되는 그날까지. 언젠가 오겠죠, 그런 날이. 자, 그렇다면 저희 청취자분들은 단독으로 이수진 감독의 감독상을 수여했는데 저는 누굴 뽑았을까요? 제 후보작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터스텔라의 감독, 명량의 감독, 또 디테치먼트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만들어진 건 옛날에 만들어져서 저도 옛날에 봤거든요. 근데 개봉한 거는 올해 개봉했었습니다. 정식 개봉을 한 거는. 그 다음에 항공주도 좀 후보에 올렸었고, 그 다음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도 후보에 올렸습니다. 제가 감독상을 꼽는 기준은 감독의 연출력이 두드러져야 된다.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까지 이 두 영화 중에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항공주하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정말 아픈 영화잖아요. 아픈 내용을 갖고 있음에도 감정적으로 오버하지 않고 심파에 빠지지 않고 정말 진부한 전개, 진부한 연출을 피해가면서도 그 피해자의 아픔과 이 사회의 적폐를 그대로 보여줬다. 묵직하게. 그래서 저는 이창동스럽다라는 표현을 썼었었죠. 그런 면에서 감독님이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감독님의 연출에 대해서 어떤 특정 장면의 연출에 대해서 평론가들이 좀 딴지를 건 게 있습니다. 저는 얼토당토한 딴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언젠가 제가 블로그에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몇 개월 동안 그걸 쓰질 못하고 있네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던 이유가 이 영화는 정말 자기적인 영화입니다. 인위적인 영화예요. 자연스러운 느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느낄 땐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자기적인 느낌의 그 수준이 머문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예술적인 것을 보여줬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맞아. 감독이라면 이런 세계를 만들 수 있어야지, 이런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지, 이게 감독 아닌가. 아,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 감독상을 주겠습니다. 아,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이 영화도 다루고 싶은데, 제가 뭐 영화에 대해서 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감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소개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들긴 하네요. 하여튼 우리 청취자분들은 항공주의 이수진 감독에게 주셨고, 저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의 웨스 앤더슨 감독에게 감독상을 수여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서 잠깐 끊고요. 병신의 영화제 하면서 틈새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저희 강신 영화제가 후보작들을 이렇게 모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박스오피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2014년 박스오피스가 아니라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박스오피스입니다. 1등은 명량이죠. 얼마를 모았을까요? 1761만 이렇게 모았습니다. 2등은 변호인입니다. 1137만 이렇게 모았고요. 겨울왕국이 3등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이 대단하죠?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29만 명. 이야, 대단합니다. 그다음 4등은 수상한 그녀, 코미디 영화인데, 코미디 영화가 865만 명을 차지했습니다. 그 밑에 해적이 864만 명. 어우, 만 명 차이로 순위가 갈렸네요. 그 다음에는 인터스텔라. 지금도 흥행몰이를 하고 있죠. 831만이라고 써있네요. 물론 이 수치는 12월 통계가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11월까지의 통계입니다. 여러분, 인터스텔라가 현재는 사실은 984만입니다. 12월달 기준으로 치면은. 근데 11월달까지 보면은 6등으로서 831만이라는 거죠. 그 밑에 7등은 트랜스포머 사라진 시대, 그리고 군도, 9등이 엣지 오브 투머로우, 10등이 엑스맨 데이즈 오브 퓨처 패스트입니다. 431만이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올 한 해 한국 영화든 외국 영화든 별로 이렇게 좋은 영화들이 많이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좀 실망을 한 한 해였다, 작년에 비하면. 그래서 강신의 영화제 그 선정작을 제가 꼽으면서도 많이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좀 뭐랄까요, 눈에 확 띄는 그 영화들이 몇 개 있어야지 그 중에서 막 고민을 할 텐데, 후보들을 꼽아내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단독 후보면 안 되니까. 올해는 좀 실망을 했던 그런 한 해이고요. 뭐 내년 2015년에는 연초부터 아주 좋은 영화들이 많이 개봉한다고 하니까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틈새 정보.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의 박스오피스였고요. 아마 올해 내로 인터스텔라가 1000만을 넘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연말에 혹은 내년 초에 다시 한번 2014년 박스오피스 정리하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는 조금 가벼운 걸로 한번 가볼게요. CG상 한번 가볼까요? CG상? 청취자분들의 CG상. CG가 좋았다 이거죠? 요거 내년에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별로 응모를 안 해주셨네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총 12편을 써주셨는데 공동 1등입니다. 엑스맨, 캡틴 아메리카, 인터스텔라 이렇게 세 작품을 모두 꼽아주셨네요. 선정 이유가 없네요. 선정 이유도 안 써주셨네요. 사실 이거는 조금 애매하죠. 꼽기가 시지상. 이거는 올해로 폐지해야 되겠네요. 요 부분은. 자, 제가 뽑은 신인상은 후보들은 이렇습니다. 인터스텔라, 그다음에 더 시그널이라는 SF도 있었죠. 이거는 그 CF 감독 출신의 연출자가 아주 이쁘게 또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어네스트와 셀레스틴, 요것도 제가 꼽았습니다. 요거는 순전히 팬심이죠. 제가 영화들을 전혀 보고 싶지 않았을 때, 그런 슬럼프에 빠져 있었을 때, 영화는 정말 지겹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어네스트와 셀레스틴을 보고, 아 그래, 영화는 이렇게 우리에게 여유와 기쁨과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술 장르였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다시 영화를 찾게 만들어준 그런 은인이죠. 그래서 후보에 올렸지만 찌지상 수여는 인터스텔라로 하겠습니다. 우주를 보여줬으니까요. 물론 이 감독이 CG보다는 실제 어떤 물리적인 촬영을 많이 했죠. 뭐 우주선도 실제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우주에 가서 찍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CG를 많이 썼죠. 블랙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CG상을 주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엑스맨, 캡틴 아메리카, 인터스텔라 주셨고 저는 인터스텔라만 수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이죠. 여우 주연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우 주연상도 정말 치열했습니다. 정말 치열했어요. 표가 좀 몰리긴 했는데요. 청취자분들 설문조사 보니까 뭐 후보들은 많이 있는데 그거를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네요. 표가 몰렸습니다. 1등과 2등한테 표가 완전 몰렸는데요. 항공주의 천우희 씨와 나를 찾아줘의 로자먼드 파이크에게 표가 몰렸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정말 수긍할 만한 결과인데 둘 중에 누가 받았을까요? 나를 찾아줘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나쁜, 네? 나쁜 X죠. 정말 아주 그냥 그 사이코 같은 짓을 제대로 잘 보여줬고요. 쉽지 않은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하면 오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그러지 않았고요. 뭐 항공주의 천우씨 같은 경우는 그런 피해자의 감정선과 그리고 일반 여고생의 감정선을 정말 세밀하면서도 침착하게 담담하게 잘 보여줬었죠. 그래서 얼마 전에 청룡상에서도 상을 받은 거겠죠. 1등 누굴까요? 항공주의 천우씨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룡상이 발표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설문에 참여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벌써 그 청룡상보다 먼저 우리 천우희씨의 진가를 먼저 아셨다는 거죠. 청취자분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취자 설문조사 중에서 최다 득표를 했어요. 천우희씨가. 압도적으로. 일관되게 아주 표들이 모인 거죠. 축하드립니다. 천우희 씨가 뭐 이 방송 들으시지는 않겠죠. 언젠가 천우희 씨를 한번 모시고 인터뷰를 했으면 하는 게 저의 꿈이었는데 이제 뭐 너무 큰 배우가 되어버렸어요. 자, 제가 꼽은 여우주연상 후보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증의 김영애 씨. 김영애 씨는 그 중년 여성의 불안을 그리고 좀 이렇게 미쳐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보여줬고요. 그래서 저희 트위터 메인 화면도 김영애 씨의 그 리허설 장면을 제가 해놨죠. 너무 인상적인 장면이라서. 그 다음에 루시라는 SF 영화가 있었죠. 스칼렛 요한슨을 꼽았습니다. 아, 간혹 많은 관객들이나 평론가들이 장르 영화에 출연한 주인공들의 연기를 좀 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코미디라면 코미디임을, 혹은 뭐 SF, 액션이라든가 거기에 나온 사람들의 연기를 폄하시키고 뭐 정통 드라마라든가 뭐 스릴러라든가 뭐 사랑 멜로물이라든가 대하 서사라든가 뭐 그쪽에 있는 배우들의 연기만 좋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러한 경향을 정말 반대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장르에 맞게 그 맡겨진 역할에 맞게 얼마나 잘 수행했느냐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무엇을 보여줬느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너무 그 장르에 대한 편견이 심합니다. 평론가들도 그래요. 이런 것은 스칼렛 요한슨 여기서 여주인공의 무언가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더라고요. 좀 그런 것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여주인공의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었죠. 물론 후반에 갈수록 그 인물 자체가 감정이 사라지긴 하지만 그 다음에 도희야라는 독립영화가 있었죠. 거기 배두나 씨를 후보로 올렸습니다. 무게를 잡아주는 역할이죠. 배두나 씨가 없었으면 그 송세벽 씨와 김세론 씨가 그렇게 발광하는 것을 이 영화가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무게가 사라지니까. 무게를 잡아주는 역할이었고 그 다음에 저 또한 항공주의 천우희 씨 그 다음에 나를 찾아줘의 로자먼드 파이크 이렇게 후보들을 꼽았습니다. 제가 여우주연상 그 주연상을 선정할 때 기준은 영화를 이끌어가야 된다. 저는 그러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데요. 이것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또한 청취자분들처럼 로자먼드 파이크냐 아니면 천우이시냐 이렇게 고민을 했습니다만 폭발하는 신 없이도 그 감정의 폭발과 소용돌이를 제대로 보여준 천우이씨에게 여우주연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바로 내면 연기다. 아, 그런 느낌이 들었었죠. 아, 제가 천우희씨 그 청취자분들의 선정 이유를 저기 안 드렸군요. 청취자분들이 천우희씨를 선정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천우희라는 배우를 전혀 몰랐는데 연기도 잘하고 나중에 전도연처럼 연기파 배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아, 저도 이 말에 정말 공감하는데요. 도대체 전도연의 뒤를 이을 만한 한국 여배우는 누가 있는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었는데 천우희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아, 그런 생각을 감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다음 또 다른 써주신 거는 대체될 수 없었던 공주 연기 그리고 인상 깊은 연기로 영화에 힘을 실어줬다. 올해 한국 영화계가 발견한 보석이 아닐까. 또 이렇게 써주셨네요. 아, 정말 공감하고요. 후보자들 중에서 재밌는 선정 이유 소개해드리죠. 림포매니아에서 스테이시 마틴에 대해서 써주셨네요. 라스 폰 트리의 영화에 나온 여자 주인공들은 출연 그 자체만으로도 상 받을만 하다. 영화가 워낙 세죠. 정신과 상담은 알아서들 하시고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그리고 가장 따뜻한 색 블루에서 아델 엑사루시오 폴로스라는 배우가 있었죠. 어린 나이에 쉽지 않은 연기를 보여주었다. 다음 영화는 감독들 사탕벌림에 넘어가서 쉽게 벗지 말기를. 아, 벗는 장면이 많이 나오나요? 자, 이렇게 선정 이유도 써주셨네요. 청취자분들과 제가 공통으로 꼽은 여우주연상 천우희씨입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 상업영화에서 조연으로 계속 나오고 계신데 뭐 카트라든가 앞으로는 이 천우희라는 배우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 매력을 또 다른 매력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작품과 감독을 만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너무 시간이 오버되고 있는데요. 어떡하지? 남우주연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우주연상도 청취자분들의 표가 몰렸네요. 여우주연상과 마찬가지로. 후보에는 명량의 최민식 씨도 있었고요. 다음에 뭐 필립 세이무어 호프만, 랄프 파인즈, 매지 미켈슨 등등 있었습니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매튜 맥커너이와 변호인의 송강호, 이 두 분이 표가 몰렸는데요. 누가 받았을까요? 이분들 중에서 누가 받았을까요? 변호인의 송강호 씨가 받으셨습니다. 아,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은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흥행을 못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하셨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것도 조금 작용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등을 차지했습니다. 매튜 맥커너이. 물론 살을 뺐다고 해서 다 상 주는 건 아닙니다. 살 다 찌웠다고 해서 상 주는 건 아닌 것처럼 그 배역에 맞는 연기를 펼쳐야 되겠죠. 정말 자연스러운 연기 보여줍니다. 저희 방송을 저희도 한번 녹음한 적이 있는데 녹음편이 이제 삭제되죠. 아이브러가 문 닫는 바람에 저희 블로그 쪽에 오시면 제가 유튜브로 링크해 놓겠습니다. 유튜브에는 또 제가 올리거든요. 변호인의 송강호씨 같은 경우는 노무현 대통령을 연기한 거잖아요. 정말 이순신처럼 옛날 사람이 아니라 얼마 전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는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뭐 노무현을 싫어하든 좋아하든지 간에 그의 어투라든가 뭐 몸짓이라든가 근데 그것을 걸림돌이 되지 않게 그 영화를 볼 때 걸림돌이 되지 않게 만든 송강호 씨의 연기였습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생김새도 전혀 다른데. 자, 우리 청취자분들이 송강호 씨를 선정한 이유를 한번 읽어드리죠. 송강호만이 할 수 있는 연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 대해서 매튜 맥커너이에 대해서 써주신 것도 있는데요. 참 토악질 올라오는 느글느글한 얼굴이지만 이거 칭찬인가요? 이상하게 아프게 나오니까 느끼하지 않은 연기가 보였다. 최고였다. 아, 칭찬이군요. 자, 그 밖에 액트 오브 킬링의 살인자들 나무주 영상 꼽아주시면서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죠? 이 영화가 뭔지. 그들의 연기는 연기가 아니므로. 아, 그러네요. 연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던 거겠죠. 다음에 인터스텔라의 로봇 타스 꼽아주시면서 남자인지는 모르겠지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오마주 캐릭터 라이트, 그러니까 그 빛으로 감정 표현하는 게 반가웠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미하엘 콜라스의 선택, 웨스턴 리벤지의 매드 미켈슨 써주시면서 그는 실핏줄 하나하나에 감정이 뚝뚝 묻어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드 미켈슨 같은 경우는 만약에 헌트가 올해 개봉했다면 정말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남우주연상으로서. 근데 이 두 영화에서는 약간 좀 배역이 좀 한정된 그런 느낌이 있어서 행동폭이 한정된 느낌이 있어서 약간 그랬지만 헌트 같은 경우는 정말 좋았죠. 제가 이것도 2015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헌트. 자, 그럼 저는 누굴 꼽았을까요? 궁금하시죠? 남우주연상 후보자들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텐치먼트라는 영화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교사와 어떤 정말 교실 붕괴된 그런 아이들 뭐 그런 얘기인데 교사의 방황? 뭐 그런 영화죠. 에드리언 브로디가 나옵니다. 제가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 정말 좋아하는 그런 배우입니다. 에드리언 브로디. 그다음에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매튜 맥커너이, 그다음에 변호인의 송강호 씨, 그리고 인터스텔라의 매튜 맥커너이도 저는 꼽았습니다. 자, 이 네 후보 중에서 누굴 꼽았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화를 이끌어간다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 저는 변호인의 송강호 씨와 인터스텔라의 매튜 맥커너이 공동 수상하겠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뭐 변호인의 송강호 씨는 당연히 꼽아야 될 거고 그렇게 생각했었고 매튜 맥커너이를 어느 영화로 줘야 될까?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으로 줘야 됐을까? 인터스텔라로 줘야 될까?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은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의 매튜 맥커너이를 줬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영화에서 다른 배우다 했었어도 그건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연기는 좋았지만. 근데 인터스텔라의 매튜 맥커너이는 그 몽환적인 연기라고 해야 될까요? 눈빛과 말투. 그리고 이 영화에 보면은 감정선을 잡아주는 정말 중요한 배역이거든요. 작년에 개봉했었던 그레이비티에서 조주 클루니가 했던 그런 영화 속 기능적으로 본다면 그런 역할이긴 한데 이 영화 전체적으로 그의 연기가 이 영화의 감정을 이끌어줬기 때문에 저는 인터스텔라의 매튜 맥커너를 꼽았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이런 큰 상업 영화에서 봤으면 좋겠네요. 뭐 변호인의 송강호 씨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좋았고요. 송강호 씨가 울 때 저도 울었으니까요. 울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 청취자분들은 송강호 씨 혼자만 주셨고 저는 변호인의 송강호, 인터스텔라의 매튜 맥커너이 이렇게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틈새 정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변호인에 대해서 뭐 이러한 소문이 좀 있었습니다. 변호인이 그 중화권에 개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그 불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됐는지 뭐 그것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홍콩 그 민주화 운동이 있었잖아요. 올해 7월 달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동력이 많이 사라졌는데 뭐 해산하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화가 한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요새는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뭐 너무 시국이 지금 엄중하다 보니까 눌리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홍콩 민주화 운동을 이 변호인한 영화가 촉발시킨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떤 그 전까지의 그 홍콩과 중국 정부의 그런 물고 물리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원래 2017년도에 직선제를 통해서 그 행정장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그리고 사법체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약속하면서 중국이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반환받았다고 하네요. 2017년도에 그걸 하기로. 그런데 이제 그걸 못하겠다. 중국이 이렇게 한 거죠. 우리가 먼저 몇 명의 후보를 낼 테니까 네가 그 중에서 뽑아라, 투표해라. 이렇게 한 거죠. 뭡니까 이게? 직선제가 아니죠.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그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지식인들, 시민사회가 먼저 일어났고 이제 거기에 학생들이 동참했는데 그 동참하게 된 학생들 중에 몇몇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인이라는 한국 영화를 보고서 민주주의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구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싸워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시위 현장에 나갔다고 하네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얘기를 직접 들었다는 분도 계시고 그 홍콩 친구한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소문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간에 물 건너서 우리나라 한국 영화 변호인이 다른 나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몇몇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영화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 홍콩 민주화 운동도 이게 돈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홍콩 경제가 중국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벌써. 그래서 경제 때문에 야 민주화 그걸 왜 해 지금 너네 때문에 우리 지금 장사도 안 되고 중국과의 어떤 그런 무역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뭐 이런 식의 반민주화 세력도 있다고 합니다. 참 비슷하죠. 하여튼 간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틈새 정보였습니다. 자, 가볍게 촬영상 하면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기네요. 청취자분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촬영상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그런 부문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 안 해주셨습니다. 언급된 영화가 총 9편밖에 안 되네요. 뭐 후보들은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촬영상 1등은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과 인터스텔라 두 편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누굴 꼽았을까요? 촬영상. 저는 촬영상의 기준이 이거였습니다. 정서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 이야기의 정서든 아니면 그 인물의 정서이든 뭐든지 간에 정서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후보작들은 뭐 해무도 있었고 노예 12년 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연초에 개봉했던 영화죠. 그녀도 참 화면이 이뻤고요. 그 다음에 디테치먼트 그것도 참 좋았는데요. 그 다음에 독립영화 셔틀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완벽했다기보다는 그런 좀 따스한 느낌을 잘 전달해 주었었던 독립영화죠. 저 스스로 제 기준을 깼어요. 정서 전달 그딴 거 필요 없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를 꼽았습니다. 여기에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유는요. 액션을 잘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일대종사가 정말로 액션의 모든 것을 보여줬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이 영화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가 정말 놀랐습니다. 이 액션이라는 게 말이죠. 무술 감독이 있잖아요. 무술 감독. 그 무술 감독의 역할도 큽니다만 무술이 아무리 잘 짜여져 있어도 감독의 연출이나 촬영 감독의 역량이 부족하면 그 화면에 제대로 담기지가 않거든요. 아무리 멋있는 무술을 짜도 그 화면에 뭐가 뭔지 혼란스럽게 화면에 담기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관객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데 그 액션 씬으로부터. 근데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는 액션도 잘 짰지만 그 액션을 담기 위해서 제가 누누이 저희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영화에서 다 구현됐습니다. 속도감이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전신이 거의 비춰지죠. 격투신 할 때 타격감 그리고 그 화면의 몰입도를 유도하는 것들 뭐 등등등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영화 페이지 쪽이나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드린 액션 영화라면 이래 된다. 액션 씬이라면 그것을 모두 다 담았습니다. 이 영화가 캡틴 아메리카가. 그래서 제 평소에 소신을 꺾고 정서 전달 그딴 거 필요 없다. 액션의 모든 것을 담은 캡틴 아메리카 네가 짱이다. 그러면서 촬영상을 수여하겠습니다. 씁쓸하네요. 자, 여기서 1부 마치고요. 2부에서는 여우 조연상, 나무 조연상 이렇게 등등해서 또 아주 엄청난 지금 이변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청취자분들 설문조사 보면 기대해 주시고요. 2부에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